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25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평안북도 일대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전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미 국방부 관료를 인용해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차량이 지난 21일 평안북도 구성에 도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현재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미사일 기종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14년 7월 26일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었습니다. 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한 미사일 방어체계 실험을 또다시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24일 알래스카주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실험이 곧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험은 사드의 준비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선원들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이번 실험이 빠르면 29일 실시될 수 있다며 코디악 섬과 알래스카, 하와이 사이 해역에서 선박을 운항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미군은 사드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지인 템플 마운트에 설치했던 금속 탐지기를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 당국자들은 보안 조치에 대한 시위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템플 마운트, 무슬림들은 아라크사 사원으로 부리는 이 성지에 대한 보안 조치 강화를 둘러싸고 항의와 충돌이 며칠째 이어진 가운데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성지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정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미 함달라 팔레스타인 총리를 비롯한 무슬림 지도자들은 7월 14일 이후 설치된 모든 보안 조치의 철거를 요구했고 무슬림들에게는 성지 방문을 거부하고 밖에서 기도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3명의 아랍계 청년들에게 이스라엘 경찰관 2명이 총격 살해된 후 금속 탐지기와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들은 그 같은 조치를 무슬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거부하면서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페르시아만을 순찰 중이던 미 해군 함정이 이란 혁명수비대 선박에 경고탄을 발사했다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25일 VOA에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 해군 함정 썬더볼트가 고속으로 140m까지 접근한 이란 선박에 몇 발의 경고탄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함정은 이란 선박에 경고음과 무선 신호를 보냈지만 이란 선박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사건 당시 미 해안경비대 선박 두 척이 썬더볼트와 함께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의 이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은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낸 성명에서 페르시아만에서 이란 해군 함정에 대해 미국의 도발 행위를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 비행기가 24일 이틀 연속 휴전 약속을 깨고 공습을 감행했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지난 22일 수도 다마스쿠스 동부 쿠타 지역에 휴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24일 아르빈 마을에 대한 공습으로 적어도 8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하루 전인 23일에도 도우마와 아인테르마 마을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26일부터 이틀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마두로 대통령의 개헌의회 설립 시도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국민들에게 총파업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헌의회는 헌법 개정과 국가기관 해산권을 가진 강력한 국가기구로 개헌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오는 30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행복의 정의는 각기 다르지만 행복하고자 하는 열망은 모두가 똑같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조금의 해답이 될지 모를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 4개 나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람들은 물건을 샀을 때보다 그 돈으로 시간을 아꼈다고 느꼈을 때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 손질이나 청소, 음식 배달, 버스 대신 택시 타기와 같이 돈은 더 들지만 시간을 아끼고 귀찮음을 해결했을 경우 행복감을 더 느낀다는 건데요. 또 물건을 사는 대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거나 여행을 가는 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 때 행복감이 더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도 시간을 아끼는 소비나 가치 있는 소비를 했을 경우 부자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는데요.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은 이제 바뀌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북한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2도에서 31도, 신의주 20도에서 29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3도에서 32도, 함흥 18도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16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세브리나 카펜터의 곡입니다. Thumbs,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Father is a son who has a mother. Mother has a daughter who gets married to the brother of a mother. And they're all just trying to multiply with one another. Cause that's just the way of the world. It never ends till the end and you start again. That's just the way of the world. That's just the way of the world. Someone in the world, they think they're working for themselves. They get up every day to go to work for someone else.
diamonds or they think they got it made, but they're all just working to get paid the very same.
And so they keep on twiddling them thumbs, skiddly-dee-dee-dum. They're gonna keep on twiddling them thumbs, skiddly-dee-dee-dum-dum. And so they keep on twiddling them thumbs, skiddly-dee-dee-dum. So they keep on twiddling them thumbs, skiddly-dee-dee-dum. They're gonna keep on twiddling them thumbs, skiddly-dee-dee-dum-dum. And so they keep on twiddling them thumbs, skiddly-dee-dee-dum. They're gonna keep on twiddling them thumbs, skiddly-dee-dee-dum-dum.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당국이 외부 세력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며 미국을 상대로 경고했습니다. 한반도 인근 서해와 가까운 동중국 해역에서는 미군 정찰기에 중국 전투기 두 대가 동시에 접근하기도 했는데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모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학 스캔들과 관련한 의회 증언 이틀째 이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극심한 경제난 속에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이번 주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외부 세력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필리핀을 방문했는데요. 이 화요일 수도 마닐라에서 알란 피터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비지역 세력들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외부자들은 문제만 일으킬 뿐이란 건데요. 이 왕 부장은 아세안,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중국이 연합해서 이런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왕 부장이 말한 이 외부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ABS, CBN 뉴스를 비롯한 필리핀 현지 매체들은 이 왕부장이 언급한 외부자는 미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진행된 중국과의 외교안보 대화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또 중국의 주장을 부정하고 남중국해 일대가 국제 수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군 함정을 현지에 파견해 통행하게 하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중국 외교 책임자가 왜 필리핀에 가서 미국을 상대로 강경 발언을 했을까요?
네, 아세안과 중국이 연합해서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 외부자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왕부장 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거의 모든 해역을 포함하는 면적에 선을 그어서 이 남해 구단선을 설정해서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바다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분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모두 이 아세안 소속인데요. 이 아세안의 핵심 국가이자 남중국해 분쟁 주요 상대국인 필리핀에 가서 외부의 간섭 없이 이 당사국들끼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 왕부장의 주장입니다.
네. 자, 그럼 남중국해 분쟁 주요 당사국인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주목할 만한 논의가 있었나요?
네, 필리핀 당국이 연내 남중국해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화요일 마닐라 회담에서 알란 카에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남중국해 주요 해역에서 중국과 함께 이 합작 투자 형태로 자원 개발을 진행하고 싶다고 한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제안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자, 필리핀 측의 제안에 중국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네, 필리핀 측의 남중국해 자원 공동개발 제안에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왕 부장은 남중국해 공동개발은 정치적 지혜가 충만한 것이라면서 어떤 나라라도 분쟁 해역을 독자적으로 탐사하면 긴장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미 지난 1986년에 당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이 코라순 아키스노 당시 필리핀 대통령에게 남중국해 공동 개발을 이 제안한 적이 있다고 왕부장이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1년 전에 제안으로 구체화된 선의가 결실을 보고 두 나라 국민에게 이득이 될 결정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후속 실무 논의를 희망했습니다.
네, 자, 양측이 남중국해 공동개발계획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이 조만간 진행되겠군요.
아, 글쎄요. 뭐 공동개발이 실제 성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상설중재재판소 PCA에 중국을 제소해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화요일 양국 외교장관들이 이 정도로 뜻을 모은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과 공동사업을 벌이는 것은 남중국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이 필리핀 내부의 반발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력까지 갈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필리핀 내부의 반발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지난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이유 없다면서 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를 근거로 필리핀 대법원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공동개발이 영토와 영공, 영해에 대한 불가침을 규정한 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필리핀과의 대화와는 별도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요?
네, 중국이 지난 주말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중국에서는 시사군도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곳에 있는 우디섬에 최신식 영화관을 개관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대형 문화기업인 하이난 미디어 그룹이 거액을 투자해서 4K, 4K 초고화질 디지털 상영기와 3차원 3D 구현 설비를 갖춘 영화관을 지난 일요일에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주둔 이 인민해방군 장병들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 한 차례씩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디섬에는 주둔 병력과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인 등을 비롯해서 2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남중국해 상황을 짚어봤고요. 동중국해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이 동중국해 북쪽 해역, 그러니까 한반도 이 서해와 가까운 국제 공역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에 90m까지 접근해서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미 국방부가 월요일에 밝힌 데 따르면 전날 이곳을 비행하던 미 해군 EP-3 정찰기에 이 무장한 중국의 J-10 전투기 두 대가 동시에 접근해서 진로를 방해했는데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미 정찰기가 진로를 바꾸자 중국 전투기들이 곧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자, 두 나라 항공기가 충돌할 뻔한 상황에 대해서 중국 측은 어떤 설명을 내놨습니까?
네, 중국 측은 미군의 정찰 활동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화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군은 오랫동안 중국 연해 지역에서 정찰을 해왔고 중국의 해상 안전을 위협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활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국방부 측은 공역에서 진행된 통상적인 활동에 대해 중국 전투기들이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에도 이 남중국해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미 해군 정찰기에 중국 전투기 두 대가 따라붙어서 근접 비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군요.
네, 월요일 일본 중의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사학 스캔들, 이 사학 추문에 대한 추궁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 회의는 야당의 요구로 이 국회 폐회 중에 이 폐회 기간에 모인 것이어서 사실상 아베 총리와 측근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청문의 성격이 짙다고 하겠습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여러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전면 부인한 의혹들 어떤 것들인가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이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아베 총리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특혜를 뒷받침할 증언과 문서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총리와 집권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했고요. 또 이달 초에는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또 참패를 하면서 이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곤경에 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친구와 관련된 교육기관이 이 수의학부 신설 신청을 낸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그동안 해명을 해왔는데요. 월요일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하자 이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 또 말을 바꾸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집권 후에 최대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됐군요.
네, 이 보수 우익 성향의 신문이죠. 산케이 신문이 화요일 공개한 총리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처음으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추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내년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해서 일본 역사상 최장기 재임 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돼 왔고요. 또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이전 조사에서 줄곧 압도적인 1위를 지키면서 마땅한 경쟁자가 부각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아베 총리를 누르고 총리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평가된 사람은 누군가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입니다.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해온 인물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20.4%를 얻어서 19.7%를 기록한 아베 총리를 넘어선 겁니다. 이어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신지로 자민당 농림부 회장, 또 가장 유력한 여성 정치인으로 꼽히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 그리고 영토 문제와 과거사 등에 대해 이딴 대외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3위부터 5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는데요. 이번 주 사태가 고비를 맞을 전망이라고요?
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극심한 전국사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는 일요일 개헌의회 선거를 강행하겠다고 이 월요일 국영TV 주례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했는데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수요일부터 48시간 동안, 48시간 동안 전국에서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가 예정된 오는 일요일까지 앞으로 닷새 정도가 이 사태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개헌의회란 무엇인지 또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베네수엘라 시민사회는 유례 없는 경제난과 혼란의 책임을 물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새 헌법을 만들어 나라를 새롭게 만들 의회를 구성하자며 맞섰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이런 개헌의회 구성 제안을 즉각 거부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아졌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당초 계획대로 이 밀어붙이겠다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리비아와 비슷한 형태의 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쩌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걸까요?
네,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 이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로 꼽혔던 베네수엘라가 최근 수년 동안 국제 유가 폭락과 또 최악의 물가 상승률에 더해서 정부의 외환 통제 정책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식량과 생활 필수품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지난해부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위 과정에서 그동안 1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과 공무원 등도 이 정권 반대 시위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를 미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마두로 대통령이 개헌의회 선거를 강행하면 베네수엘라에 강력하고 신속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남미 주요 이웃 나라들도 베네수엘라 개헌의회 구성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상원이 화요일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대선 개입과 관련해 연방의회와 백악관 양측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이 텍사스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대형 트레일러에 태우고 가다 10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반복되는 트레일러 불법 이민자 사망사 사고의 원인이 뭔지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미국인들의 눈과 귀는 연방 상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건강보험 개혁 법안의 운명을 결정할 첫 단계 표결이 실시됐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상원이 조금 전 건보 개혁 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50표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법안이 살아남게 되는데 50대 50으로 갈리면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정표를 행사해야 이 법안 논의가 정식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51대 50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오늘 표결은 이 법안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 투표였는데요. 어떤 내용의 법안을 논의하자는 겁니까?
그건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오바마 케어를 대체 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부유층에 대한 과세 조항 등 오바마 케어 일부 내용을 유지하면서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고 빈곤층에 대한 의료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지지를 모으지 못하자 2년 유예를 두고 아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안이 될지 앞서 발표한 대체 법안이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여름 휴가도 미뤄야 한다면서 이 법안 처리를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투표 전날인 월요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케어 때문에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을 만난 뒤 다시 한번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에게 똑같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he Senate is very close to the votes it needs to pass a replacement.
상원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통과하는데 매우 근접해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방해자들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공화당이 7년 동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해왔다며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정식 표결이 아니라 절차 투표입니다만 화요일 통과 전망이 높지는 않았었죠.
예, 그랬습니다. 현재 공화당 내 민주당 상원 의석 비율이 공화당 대 민주당 상원 의석 비율이 52대 48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대 가운데 3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수전 콜리스 의원은 월요일 이 절차 투표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조금 전 표결에서 리사 머크스키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면서 반대표가 두 표 나왔고요. 하지만 펜스 부통령이 결정표를 행사해 결국 51대 50으로 통과한 겁니다. 자, 한편 공화당 중진 의원이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화요일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맥케인 의원은 2008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바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의원인데요. 지난주에 안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혈전 제거 수술을 받다가 악성 뇌종양에 걸린 걸 알게 됐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도 건강보험개혁법안과 국방수권법안, 이란 제재법안 등 여러 법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돌아온다고 월요일에 밝혔었습니다.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지지하는 일부 의원은 맥케인 의원이 투병 중에도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찬성파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어제는 하원을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조사 중인 하원 정보위원회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쿠시노 고문은 월요일 청문회가 끝난 뒤 드물게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러시아와 내통한 일이 없고 트럼프 선거 캠프 인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쿠시노 고문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세르게이 키슬약 당시 주미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국영은행장, 러시아 변호사 등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가운데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쿠슈너 고문만이 아닙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 또 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등도 러시아 접촉으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 세션스 장관이 사방에서 압력을 받는 모양새죠?
그렇습니다. 이 상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월요일 세션스 장관에 대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 현직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지난해 세션스 장관이 키슬약 당시 주미 대사와 미국 대선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신문은 미 정보 당국이 키슬약 당시 대사가 모스크바에 보고하는 내용을 감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는 세션스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말과는 대치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 출석한 세션스 장관은 러시아 대사와 만난 건 사실이지만 부적절한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캠프 자문으로 만난 게 아니라 상원의원 자격으로 만났을 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법사위원회가 세션스 장관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척 그레슬리 법사위원장에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그레슬리 위원장 측은 법무부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되면 법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 그때 가서 세션스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문제로 의회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연일 세션스 장관을 비난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네, 세션스 장관은 취임 직후 러시아 내통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할 줄 알았으면 법무장관으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사면 초과에 몰린 법무장관이 왜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러시아 관계를 들여다보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네, 자 세션스 장관은 앞서 대통령의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맞습니다. 법무장관으로 일하는 것은 영광이라며 적절한 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을 해임할 것이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몇 시간 전에도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선거운동을 방해하려 했는데 법무장관이 왜 조사하지 않느냐, 또 세션스 장관은 개인 이메일 문제 등 클린턴 후보의 범죄에 매우 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며 세션스 장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트럭에 달린 트레일러에 몸을 싣고 미국에 밀입국하려던 불법 이민자들이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군요.
그렇습니다. 일요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발견된 대형 트럭의 트레일러 안에서 8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호흡곤란 등 위중한 상태를 보인 다른 2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후 2명이 더 사망했는데요. 이들 불법 미입국자들을 트레일러에 태우고 이동한 트럭 운전사는 불법 이민자들을 밀입국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호만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대행은 14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이민자들이 트레일러에 탄 채 밀입국하고 있다며 마실 물도 환풍구도 없는 트레일러를 타고 밀입국하는 건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호만 국장 대행이 14년 전 사건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03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3년 텍사스주에서 불법 이민자 19명이 이 트럭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호만 국장 대행은 범죄 조직이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트레일러를 통해 많은 돈을 받고 불법 밀입국과 인신매매를 감행하는 범죄 조직들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이렇게 대형 트레일러에 몸을 숨긴 채 밀입국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네. 과거엔 불법 이민자들이 개인 알선책에 수수료를 조금 주고 경비가 허술한 국경지대를 걸어서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1990년대 초에 불법 밀입국이 가장 성행했던 텍사스주의 샌디에고와 엘파소 지역에 국경수비대가 집중 배치되면서 이 트럭을 이용한 집단 밀입국이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자 트럭을 이용한 밀입국이 성행하면서 이 수수료 또한 크게 올랐다고요?
예, 이 텍사스 대학의 과달루페 꼬레아 카브레라 교수는 AP 통신에 지난해 텍사스 남부의 불법 이민자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트레일러를 타고 밀입국하기 위해서 개인당 $2,000에서 $3,000에 이르는 수수료를 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경지대의 사막을 걸어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안전 하고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불법 이민자들이 큰 수수료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서는 걸어서 국경이 넘다 무더위와 탈수에 목숨을 잃는 불법 난민이 매년 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트럭에 트레일러를 이용한 밀입국이 많아지는 것,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네, 이 AP통신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 체결로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트럭이 많이 늘어나게 된 점을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교역 물자를 실은 트럭 사이에 밀입국자를 태운 트럭이 몰래 섞여서 국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또한 여성들의 경우 이 사막지대를 홀로 건너는 것보다 트럭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목격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성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렇게 트럭을 이용한 밀입국이 조직적인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호만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대행은 대형 트럭을 이용하면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고 이웃 역시 많이 남길 수 있다 보니 이를 이용한 밀입국 주선이 성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여러 공로로, 여러 경로로 국경지대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들을 한데 모아서 휴스턴이나 샌안토니아와 같은 대도시로 이동하는데요. 이 불법 이민자들은 이 과정에서 탈출하거나 죽거나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지는 등 각종 위협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에 체포된 트럭 운전사 브래들리 씨는 트레일러에 자동차가 실려있다고 생각했다며 최종 배달 목적지 역시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버지니아 주민들은 담배 농사가 가장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땅 문제, 일꾼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유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1719년 네덜란드 배안척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들어섰습니다. 흑인들은 고향에서 노예 상인들에게 납치돼 선장에게 팔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은 갈 곳이 없으니 노예로 부리기에 안성맞춤이란 말이지.
1750년에는 버지니아에는 다른 인종보다 흑인들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부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노예 제도가 시작된 건 지금부터 약 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노예 제도가 시작됐고요. 상업과 공업 같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노예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노예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키고 도망가는 노예 목숨을 빼앗은 것도 모두 주인 마음대로였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힘 좋은 노예를 구해오셨습니까? 갑자기 노예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우리 집 두 배는 되겠구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급하게 구해오다 보니까 노예들이 하나같이 말귀를 통 못 알아들어서 아휴, 답답해 죽겠어요. 그 집 노예들은 이제 말도 척척 알아듣고 읽고 쓸 줄 아는 노예도 있다던데 부럽습니다.
노예가 쓸만 해봤자 뭐 그 별거 있겠습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저 밥 덜 축내고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 놈이 장땡이지요.
약 12세기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러시아나 다른 유럽 지역 사람들을 노예로 썼는데 1300년이 되면서 러시아 출신 노예는 대부분 아프리카 흑인 노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아랍인들이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노예로 부리던 아프리카 사람들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판 거죠.
오늘부터 부엌에서 일할 새로운 노예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새 노예를 한번 보시죠. 원래 일하던 아이는 제가 아끼는 그릇에 흠집을 냈기에 매질을 좀 했더니 글쎄 며칠 앓다가 죽어버렸지 뭡니까. 노예는 또 구하면 되지만 소중한 그릇에 흠집이 나서 제가 속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1500년대가 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토착 인디언들을 대규모 농장이나 광산에서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디언들이 유럽인들이 퍼뜨린 질병과 열악한 대우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북아메리카의 남쪽 식민지들은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농업은 규모가 커서 노예들의 노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대농장에서 목화나 담배 같은 작물들을 재배했습니다.
플랜테이션은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마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랜테이션에는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는데 음식을 만드는 건물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건물, 가축을 기르는 축사나 농작물을 저장하고 말리는 건물도 있었습니다.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연기로 그을리는 건물과 물건을 영국에 실어가기 위해 배를 대는 강가의 시설도 있었습니다.
대농장 주인들은 대부분 강이 내려다 보이는 대규모 저택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농토를 차지하며 농장의 수입을 관리했고 노예와 농장에 사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했습니다. 농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주 역시 농장 주인이 책임졌습니다.
남부 식민지에서 제정된 법들은 노예들의 결혼이나 재산 소유, 자유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도 없었고 글을 읽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인에게 달려 있었죠. 하지만 어떤 주인들은 노예에게 글을 가르치고 일을 잘하면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주인님, 저 같은 검둥이 노예가 글은 배워서 어디에 쓰라고 책을 읽으라는 겁니까? 빨리 바닥 청소를 끝내고 농장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알면 농장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단다.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는 많지만 너처럼 믿을 만한 신부름꾼은 구하기가 쉽지 않구나. 네가 글을 익히고 나면 일한 만큼 돈으로 줄 테니 일하는 데 필요한 글부터 하나씩 배우도록 해라.
주인님, 고맙습니다.
어떤 주인들은 노예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을 했지만 어떤 주인들은 노예들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라면 매질을 하고 며칠씩 굶기기도 하고 큰 죄를 지은 노예들은 죽이거나 산채로 불에 태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을 좀 더 빨리 하거라. 왜 이렇게 느린 거야? 게으름 피우면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 어서 서둘러 일을 끝내거라.
대규모 플랜테이션은 노예를 200명까지 소유했습니다. 노예들은 시장에 내다 팔 식재료와 농장 사람들이 먹을 곡식을 기르고 고기와 우유를 얻기 위해 가축도 길렀습니다.
노예들은 밖에서 일하는 노예와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로 나뉘어졌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노예는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일을 시작했고 해가 진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노예가 머무는 곳은 주인들의 대저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기본적인 가구는커녕 난방시설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고 5명이나 10명 정도가 한 방에서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hink on one's feet. Think on one's feet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think on one's feet.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How is it so far?
I like it. It keeps me thinking on my feet.
Yeah, you're right. A good salesman must be able to think on their feet.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영업사원으로 취직한 모양입니다. 알리스가 제이슨에게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How is it so far? 취직 축하해. 일은 어때? 라고 묻자 제이슨은 I like it. It keeps me thinking on my feet. 좋아. 항상 판단이 빨라야 해.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알리스도 Yeah, you're right. A good salesman must be able to think on their feet. 맞아. 좋은 영업사원은 스스로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해.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think on one's fee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How is it so far?
I like it. It keeps me thinking on my feet.
Yeah, you're right. A good salesman must be able to think on their feet.
Today's phrase is think, T-H-I-N-K, think on one's, O-N-E apostrophe S, one's feet, F-E-E-T, feet, think on one's feet. This expression is used when you are adjusting quickly to changes and making fast decisions. So if you think on your feet, you are able to think, reason, and react quickly and well. Think on one's feet를 직역하면 일어서서 생각하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결정이나 반응이 빠르거나 급하게 벌어지는 일도 잘 처리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알리스가 제이슨에게 새 직장이 어떠냐고 묻자 제이슨은 영업사원으로서 항상 판단이 빨라야 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I like it. It keeps me thinking on my feet. 라고요. 네,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대로 즉각 결정과 대응을 잘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think on one's feet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phrase. Samantha really thinks on her feet well. 라는 문장은 Samantha는 어떤 상황에도 잘 대처한다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How is it so far?
I like it. It keeps me thinking on my feet.
Yeah, you're right. A good salesman must be able to think on their feet.
Let's review. If you think on your feet, you are able to think, reason, and react quickly and well. Think on one's feet. Think on my feet. Think on your feet. Think on one's feet.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 반체제 인사이자 정치활동가인 류 샤오보가 7월 13일 61세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간암이었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 당시 활동했던 언론인 본 오시에스트스키 이후 처음으로 투옥 중 사망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강력한 목소리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류 샤오보는 문학평론가 겸 작가였습니다. 또 북경사범대 교수를 지냈고 중국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그는 비폭력 정치 개혁, 다당제, 권력 분립과 투명한 정부, 자유시장 경제 등을 옹호하면서 중국 정부와 반목했습니다. 그는 1989년 중국 태난먼 광장 시위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류 샤오보는 단식 투쟁을 벌였고 중국 군대와 협상을 통해 학생 수백 명의 평화적 해산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는 26년 동안 반혁명 행동 선동과 민주주의와 인권운동 개입, 사회질서 방해, 국가 전복 선동 등의 혐의로 4차례 투옥됐습니다. 그러다 투옥 중이던 2010년, 중국의 인권 향상을 위한 비폭력 투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그의 시상식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빈 의자만 놓여진 채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류 샤오보는 중국 사회와 인류 발전, 자유와 정의 구현을 위해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법치주의와 평등, 자유를 위해 싸우며 인류 정신을 지킴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의 죽음은 그것을 재확인시켜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인의 사랑하는 아내인 류 샤가 현재 가택연금 상태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그의 자유와 안위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그가 영웅으로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아주 좋은 시민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샤오보는 진정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 205 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